배움을 즐기시고 또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강의 녹취록, 구체적으로는 8장 23절부터 9장 16절까지의 자료를 깊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네. 자칫하면 그 고대 신학 텍스트가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복잡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적, 문학적, 또 영적 통찰이라는 막 진짜 지식의 금괴를 캐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확 와닿는 깨달음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하는 순간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잡아볼게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하고 8장의 대비가 진짜 극적이잖아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7장이 막 나, 내 것, 여기에 집중해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장이라면 8장은 성령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의 장이란 말이죠.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승리가 단순한 도덕적 승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막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는 그림은 막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 약간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군요.
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이 하는 서사적 모티프가 쫙 깔려 있어요.
제2의 출애굽이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해온 내용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언젠가 신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우주적 차원의 해박을 주실 거다. 이 예언이요?
아, 바울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8장을 보면 출애굽기의 이미지들이 되게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그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의 물리적인 인도를 받았잖아요.
네, 광야에서 그랬죠.
바울은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영적인 개념으로 확치환시킨 겁니다.
와, 진짜 절묘하네요.
그리고 그 평행선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신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음이요? 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대목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키너 박사님 분석을 보면 로마서 8장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헬라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를 억압하는 압제자가 이집트 파라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겪고 있는 엔트로피 법칙, 막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부서진 현실 그 자체인 거죠.
아, 피조물 전체가 그 우주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막 신음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게 스위치 켜듯이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두 단계의 긴장 상태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헬라어로 아파르카이라고 하던데 이게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미래의 수확을 미리 맛보는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을 본 거나 다름없고, 아니면 꿈에 그리던 집을 사려고 두둑한 계약금까지 미리 낸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미 미래를 미리 맛보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우리는 대체 왜 이 빚에는 텐트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직면했던 가장 뼈아픈 딜레마였습니다. 아파르카이,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맛보았다는 건 앞으로 거대한 수확이 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거든요.
네, 보증이 된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밭에 있는 곡식이 저절로 창고로 쏙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부활의 생망이 이미 우리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아직은 이 낡은 육신 안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신음하는 거군요. 현실의 썩어짐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신음은 절망에서 막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출산을 앞둔 산모의 진통과 같은 겁니다.
와, 출산의 진통. 고통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다가올 생명을 위한 고통이니까.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 해도 현실에서 우리는 가끔 그 고통에 완전 압도당하잖아요.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심지어 도대체 신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오죠.
근데 이 무력감의 순간에 성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분석이 와, 전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선교사님 예시 기억나시죠?
네, 완전 고립된 지역에 가신 분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적대적인 문화권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죠.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있고 막 자기 자신조차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상태인 거예요.
그 극한의 침묵 속에서 내 안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맞춰 기도를 뿜어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직접 중보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현대적으로 좀 비유해 봤는데 이건 그냥 법정에서 나를 대변해 주는 유능한 변호사 수준이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아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재밌는 비유네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을 때 내 무의식이랑 피로를 나보다 먼저 스캔해서 재판장한테 완벽한 언어로 대처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변호사가 내 영혼에 상주하는 거죠.
야, 완벽한 이해입니다. 자,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그 구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키너 박사님은 이걸 구약의 요셉 이야기랑 정확히 연결해서 분석하더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건 명백한 악이었잖아요.
네, 완전 범죄 수준의 비극이었죠.
하지만 신은 그 끔찍한 악에마저도 재료로 써서 결국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우주적 차원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비극조차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선을 위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엄청 골치 아픈 신학적 딜레마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예정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이 계획 안에서 선으로 가고 신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거나 예정하셨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자료에서도 이 지점에서 그 칼빈주의랑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논쟁을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예민하고 오래된 논쟁이죠.
한쪽은 신의 절대주권, 한쪽은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 자칫하면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소용이람. 약간 이런 운명론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키노 박사님은 이 폭발적인 주제를 어떻게 다루셨나요?
키노 박사님은 되게 중립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에 동의하는 공통분모에 집중했죠.
공통분모요? 그 극단적인 양측이 동의하는 게 있나요?
네, 두 가지 중요한 합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아, 선행은혜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둘째, 구원을 위해서는 신자 역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의 은혜가 절대적이지만 인간의 인내와 반응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신의 우주적인 계획과 웅장함은 흔들리지 않지만 인간을 그냥 깡통 로봇처럼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야, 인간의 머리로는 참 도식화하기 힘든 신비네요. 자, 지금까지 논리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정리해보시죠.
신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변호해 주시고 모든 악마저 선으로 바꾸신다면 도대체 누가 이 완벽한 계획을 망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우주적 법정의 장면으로 이끌고 갑니다.
아, 법정 드라마로 화면이 전환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1세기 유대교 전통에서 사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고발자였다는 거죠.
고발자요? 검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이름이 숫자 364를 의미한다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364요? 1년이 365일인데 하루가 빠지네요.
정확합니다. 1년 중에 속죄일 딱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364일 내내 인간을 고발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와, 364일 내내 내 죄를 낱낱이 들춰내는 검사가 하늘에 있다니 상상만 해도 진짜 숨막히네요.
그런데 바울은 선언하죠. 하늘 법정에 그 사탄이 고발할 자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변호인, 즉 파라클레토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의 아들이 내 변호사인데 사탄의 고발장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와, 그 자리에서 바로 찢겨나가는 거네요. 영적으로는 진짜 완벽하게 안전하네요.
네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현실은 이 영적인 안전함이랑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비됐습니다.
바울이 기근이나 칼이냐 할 때 이게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었어요.
아, 실제 상황이었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들 먹여 살리려고 이집트 같은 곳에서 곡물을 무리하게 착취해서 정작 식량을 생산하는 타국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굶어 죽어갔죠.
세상에, 참혹하네요. 거기다 핍박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서신이 쓰인 지 채 10년도 안 돼서 네로 황제의 미친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인간 횃둘렀었던 끔찍한 사건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과거에 이런 극심한 고통을 듣다 보니까 오늘날 청취자분들께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지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현대사회 신자들, 특히 우리처럼 편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 타국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우월해서 안전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오만함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요?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자료에도 그와 관련된 아주 예리한 사례가 언급되잖아요.
네, 맞아요. 정치적으로 완전 좌파인 제레마이아 라이트 목사와 완전 우파인 팻 로버트슨 목사 사례죠.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두 분 다 국가에 대한 신의 심판을 경고하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인물들이 똑같은 뉘앙스의 경고를 했죠.
근데 대중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잖아요.
네, 국가의 번영과 안락함을 신의 축복이나 구원의 보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진정한 심판의 관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기근도 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국가나 권력에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시선이 좀 뜻밖의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네,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깊은 슬픔을 토로하죠.
아까까지 그렇게 승리를 외치다가 갑자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외적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영적인 안전함을 놓치고 있다면서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훌륭한 종교적 유산이 구원을 보장하는가? 바울은 동족을 구하고 싶어서 마치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자신을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제발 동족을 구원해달라는 애끊는 마음이었죠.
근데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이 모두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논증하잖아요.
네. 바울은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두 가지 사례로 증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둘째,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죠.
아, 야곱과 에서는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이 갈렸잖아요.
맞습니다. 민족적 혈통이나 도덕적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오직 신의 은혜와 약속만이 중요하다는 걸 쐐기를 박은 겁니다.
자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에게는 손주가 없다.
아, 정말 기가 막힌 명언이죠.
부모나 조상의 신앙 유산에 기대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결단과 신의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주체인 예수를 설명할 때 바울이 정말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송영을 바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이시죠.
네, 예수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거든요. 엄격한 유대교 배경을 가진 바울에게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신약 저자들이 구약에서 야훼 신에게만 쓰던 표현을 예수님한테 적용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표현이나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 같은 호칭들을 주저없이 예수께 적용했죠.
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세계관이 뒤집히는 충격이었겠네요.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로마서 8장과 9장은 결코 딱딱한 신학 교리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이건 부서진 현실 속에서 선포되는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서사극이고요. 사단의 고발을 박살내는 우주적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속감은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신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나온다는 강렬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오늘 파헤친 이 치열한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의 삶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성령이 완벽한 기도로 돕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의 칼과 불길 앞에서도 어떤 것도 우리를 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절대적 승리의 확신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을 통제하도록 어떤 현대의 제국이나 권세들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을 쥐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제는 그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